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겨냥해 계속 공습에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30일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했다며 미국 측에 해당 영공을 비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예정대로 계속해서 공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연합군과 러시아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연락을 유지하라고 관리들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원이 30일 시리아 파병안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언론에 익명을 전제로 러시아군 당국이 미국의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 인근 지역에 대한 공습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서남부 광시 자치구에서 30일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발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 류청현과 인근 지역에서 오후 3시가 넘어 첫 폭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적어도 15차례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연쇄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뿐 아니라 차량이 상당수 파손되고 건물들이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절반쯤 무너진 건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방정부청사와 버스정류장, 병원, 시장, 상점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책임자는 특히 폭발물이 우편물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개월째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 대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행위로 관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들 두 명이 모두 남성이며 한 명은 저장성 해안가의 군사시설 근처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북한과의 접경인 랴오닝성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2015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지출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지출안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주 동안 각 정부기관에 올해 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마다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과 정부 예산 규모를 놓고 날선 각을 세우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통상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 예산을 증액하려 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고속철도 건설 주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국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이던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150km 길이의 고속철도 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3분의 1 불과한 건설 단가와 담보 없이 50억 달러를 융자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에다 최고 시속 486km에 이르는 기술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30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강연에서 세계 경제가 유럽의 난민 위기와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신흥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5년 연속 둔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성장률이 오르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이 파리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이때에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특히 남북고위급 접촉의 합의사항이자 인도적 사안이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등 집중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의제 선정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앞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기시다 외상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은 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준비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 밖에 올 연말까지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일 양자 관계 문제, 나아가 국제 무대 협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시다 외상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은 전날인 29일 회담을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한일 3개국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안과 그래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미한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조선중앙통신에 핵 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4차 핵실험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둘러싼 이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 도발 반대를 한 목소리로 요구함에 따라 북한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최근 한 달간 관련국들은 정상급 또는 외교 장관급에서 연쇄 접촉을 이어가며 활발한 외교전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25일엔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반대한다며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고 29일 역시 뉴욕에서 열린 미, 한, 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과 우주 탐사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6자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가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고 각국 정상은 물론 박 대통령이 접촉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이런 접근에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관련국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앞으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반대 목소리가 이전보다 분명해진 데 주목하면서도 도발 억지 효과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핵실험 이후는 그래도 유엔 제재에 이제 과거와는 비교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 시진핑이 분명히 도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북한이 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도 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북중 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시 주석의 경고가 오히려 북한이 자기 길을 가도록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중 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또 중국이 북한보다도 한국을 배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뭔가 자신의 길을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제어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신 교수는 특히 도발 시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서쪽으로의 진출을 표방한 일대일로 외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할 정도의 제재에 동참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아직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 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은 미사일을 운반해서 기립하는 시간 그리고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미사일 운반 같은 그런 결정적인 행동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신 대표는 만일 기념일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보다 유연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시기를 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자신들의 위성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북한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 대결의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핵무기 포기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25 합의에 따라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이 8.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이때에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사항이자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도 위태롭다라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하루 전인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며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체제나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지난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제의 이후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평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면회소를 비롯한 상봉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봉 대상자들의 생사 확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금강산의 그 시설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4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 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보완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생사 확인 작업을 마치고 5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어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 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가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2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의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 see no objection, so we do this. It is so decided.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실시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조기에 발효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종 선언문은 북한의 핵계획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어떤 종류의 추가 핵실험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선언문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의 포기와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 등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선언문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ropean Union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the DPRK has threatened a fourth nuclear test and calls on the DPRK.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자제하고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고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했고 163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 나라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한 두 나라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조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와 한국 정부 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와 보건, 환경, 우주 분야 등 양자와 다자 간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으로 다음 달 7일에는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한 정상회담과 미한 동맹을 주제로 초청 강연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방문을 전후해 일본과 중국도 방문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주요 산업이 불균등하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화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산업이 1988년 이후 1998년까지 급속도로 내리막을 걷다가 2000년 이후 제한적이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북한의 산업통계 자료에서 북한 경제의 부분적인 회복은 농림업과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업, 그리고 건설업과 전력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은 북한 경제 회복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부분별 회복 속도는 서비스와 농림업의 회복이 가장 빠르며 관련 생산량은 1990년대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늘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석기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현재 북한의 농업은 식량 생산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만 놓고 보면 또 90대 초반을 넘어섰다. 아마 정확하게 보면 80년대 수준도 넘어섰을 거예요.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그걸 비해 보면 농업 부분은 저 회복이 그 굉장히 많이 되었고.
이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국가 서비스업은 줄었지만 장마당의 확산이 서비스 부문의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시장화가 주로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한 서비스 시장화를 고려를 하면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북한 최근에 북한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마당이라든지 뭐 식당 이게 다 서비스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으론 전기, 가스, 수도와 광업, 건설업 순서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발과 위생용품, 화장품 공장 등을 잇따라 현지 지도하며 제조업을 독려하고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월 류원 신발 공장을 방문한 김 제1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강조했으며 2월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만들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해외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 것도 산업 부분별 회복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생산활동 회복에 필수적인 자본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철강 생산력에 철광석 생산량 증가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철광석과 전력 공급 증가만으론 철강 생산력을 늘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제철 과정에 필수적인 코크스탄을 수입할 외화가 부족하고 제철소 가동률 제고에 필수적인 투자 자금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제조업 부문도 수입 원자재 부족과 설비 낙후로 회복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 단체 활동과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토르 할보르센 인권재단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는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했다면서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보르센 대표는 이어 북한 인권법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내부의 삶의 변화를 향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한국은 추석 연휴였는데요. 이 추석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추석 행사를 마련했는데 이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나 뛰고 너 뛰고 그러는 거야. 시작! 뛰어! 누나가 뛰면은 뛰고 너 뛰고.
종로구에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 추석을 맞아 한가위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매해 추석을 즈음해 한가위 한마당 잔치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더 늘렸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의 김은숙 주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고 올해부터 2일날 하거든요. 명절 다음 날.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광장에서 체험 행사도 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제 명절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과 또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경 체험이라고 홀태 체험 절구 뭐 그리고 떡 매치기 하고 모든 행사에 먹거리가 빠지면 안 돼서 그런 먹거리도 정말 적은 비용으로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예술단 공연은 명절 때마다 하는데 매니아층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관람하고 계시고요.
매년 한가위 한마당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끄는 공연은 평양예술단의 공연인데요.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공연예술단체입니다. 평양예술단의 김신욱 단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단원들이 남한에 와서 우리 문화, 남과 북이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쓰지만 그래도 갈라져 살아온 세월만큼 좀 문화가 좀 다르게 발전했거든요. 북한이 예술 문화를 우리가 많이 재현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악을 보고 우리 옛날에 함께 된장을 먹고 함께 문화를 나눴던 우리 민족이로구나 그런 걸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평양예술단은 한국에 많이 알려진 반갑습니다와 휘파람을 비롯해 고향의 향기, 아리랑까지 12가지의 노래와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아리랑을 가지고 우리 아리랑, 북한식 창법으로 북한식으로 평곡하여 부르는 우리 아리랑, 남과 북은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가지고 새롭게 재현했고, 그리고 또 평양건무, 평양건무가 남한에서 엄청 인기 있거든요. 그리고 뭐 휘파람이나 북한에서 노래하는 평양처녀 시집와요는 북한에서 도시처녀 농촌의 시집와요를 우리가 새로 개사해가지고 평양처녀 서울의 시집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새로운 작품들도 많습니다.
김신옥 단장은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문화를 알고 북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저희 북한 예술을 통해서 또 북한 예술을 새롭게 접하는 사람도 있고 늘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추석 명절만큼은 또 즐겁게 좀 기쁘게 명절을 나시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거든요.
전통 민요인 아리랑도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민요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리랑은 관현악식으로 이렇게 남 국악과 민속악기 배합, 배합 관현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곡했는데 남한의 아리랑은 여러 가지 국악은 국악, 뭐 클래식은 클래식으로 여러 가지 아리랑 있잖아요. 그의 중심에 섰다고 보면 되거든요. 북한엔 국악이 따로 없고 옛날에 쪽에 우리 민속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북한식 창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창법으로 편곡도 이렇게 국악식을 뺀 이렇게 클래식이나 가곡식으로 그런 식으로 편곡해서 부채춤과 곁들여서 하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십니다.
평양예술단의 공연도 보고 투호와 대형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긴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명절이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좀 나와봤거든요.
네.
이북이신 분들도 있는데 고향 못 가보시고 또 뜻깊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안 접해본 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거울 것 같습니다.
먹을 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있어서 조카들이랑 같이 놀 수 있기도 좋고 어머니랑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접해보지 않은 거라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북한 사람들을 더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자기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기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도자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갈 거거든요. 네. 사실은 옛날 도자기는 이천이나 이런 쪽 가지 여주 가지 않으면 못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들고 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 또 주요 7개국과 걸프 국가들이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서 1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또 마지막으로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러시아군이 30일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공습이 이루어진 곳은 시리아 중서부 도시 홈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습에 앞서 미리 미국에 계획을 통보하고 또 해당 상공에서 미 군용기들의 비행을 삼갈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아직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번 공습은 소련 시절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인 후 처음으로 이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공습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도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러시아는 앞서 시리아에서의 군사 작전은 시리아 군의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소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네.
이 홈즈는 ISIL이 점령한 곳이 아니라 다른 시리아 반군들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만으로는 이 러시아의 공습 목표와 의도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 러시아 의회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파병 요청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네, 러시아 의회가 30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파병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은 이날 비공개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시리아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바로 공습을 개시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주간 이미 시리아에 무기와 병력을 증파한 상태고요. 시리아 서부 락타키아 공군기지에는 러시아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목격이 됐고, 또 인근 해군기지에도 러시아 군함과 병력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또 이미 공습을 위한 정찰 비행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제 의회 파병 승인이 떨어진 만큼 본격적으로 시리아에서의 군사 작전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는 명분은 뭘까요?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이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네.
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파병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과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돕고 또 ISIL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이번 시리아 군사 개입과 관련해서 미국은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한다면 ISIL을 겨냥한 공격에만 한정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의 개입으로 시리아 사태가 더욱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는 굴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러시아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미국 정부는 연합군 공습만으로는 이 ISIL의 세력을 급격히 위축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 파병으로 ISIL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이 러시아군이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해하는데 군사력을 보태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 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자회담에서 이 시리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28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의회에 대한 파병 승인 요청도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직후 이뤄진 것입니다. 두 정상은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선 계속 대립했지만 러시아가 군사 개입할 경우 이미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과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29일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군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의 시리아 파병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파병 규모 등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군력만을 사용할 것이며 지상군 파병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이번 파병이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것이란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동안 미군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은 시리아 정부 요청이나 유엔 안보리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입장은 이제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과 연합군 그동안 어떤 근거로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한 건가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이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이미 합법성을 잃었다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적인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함으로써 내전을 야기했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미국과 연합군은 ISIL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외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등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서방에서 인정하는 온건파 반군들이 공습을 요청하자 이 ISIL을 소탕하겠다면서 지난해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은 몰려드는 난민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요 7개국과 또 걸프 국가들이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서 1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주요 7개국 회원국과 걸프국 외무장관들이 29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회담한 후에 이런 지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마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18억 달러는 주로 유엔 난민기구와 세계 식량계획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큰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주요 7개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요 7개국 영어로는 G7 그러니까 그룹 어브 세븐의 약자 G7인데요.
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까지 7개 나라를 G7이라고 그러고요. 이 걸프 국가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난민 문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자, 올해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발표도 있군요.
네, 이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 50만 명이 넘었다. 이거는 그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가난을 피해서 유럽으로 간 난민이 51만 5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8만 3천 명은 그리스 해안으로 갔고요. 12만 9천 명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또 바다를 건너면서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난민도 3천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난민들은 주로 어느 나라 출신들이 많나요?
네, 4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최근 중동에서 온 난민 16만 명을 각국이 분산 수용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난민 수용 규모를 강제 할당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세계 여러 곳에서 고속철도 건설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 고위 당국자가 그런 결정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 중인 소피안 잘릴 국가개발계획 장관이 2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와 반둥 간 150km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고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결국은 중국이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네, 자 일본은 그동안 고속철과 관련해서 선도 국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고속철도 건설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서 중국 쪽으로 기울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달 초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일본에 희망이 보이는 듯 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중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본의 스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자기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이 이렇게 수주 경쟁에서 승리한 배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격입니다. 경쟁력에서 크게 앞섰는데요. 중국이 제시한 건설 단가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채무 보증 없이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본은 오랫동안 고속철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 또 신뢰성 이런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사업이 좌초할 경우의 위험성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안한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이 세계 각지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에 핵심 사업을 빼앗겼다면서 이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는 아베 정권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동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철 기술 수출에 매우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중남미, 유럽에서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방미 기간 중에 미국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을 타결지었고 다음 달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도 고속철 사업을 중요한 의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중국은 일본 등에 비해서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한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좀 앞서 나가는 이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은 여러 곳에서 고속철을 건설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개통된 베이징 광저우 기간은 전체 길이가 2,300km입니다. 세계 최장인데요. 한편 중국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남미까지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이 일대일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속철 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일 관계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30일 일본인 두 명이 지난 5월 중국에서 간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억류돼 수개월째 억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외 공관을 통해서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힐 뿐이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신원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된 것이 없나요?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들 두 명이 모두 남성이고요. 한 명은 저장성 해안가의 군사시설 근처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북한과의 접경인 랴오닝성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보도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일본인들의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이들은 중국 법률에 따라 수개월간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 중국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했군요.
네, 중국 서남부 광시 자치구에서 30일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환통신은 이날 유저우시 류청현과 인근 지역에서 오후 3시 50분 첫 폭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적어도 15차례가량 그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15차례나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면 사상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연쇄 폭발로 인해서 주변 차량이 상당수 파손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차차 그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7도, 남포는 최저 16도에서 최고 19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8도, 강계 최저 14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는 최저 17도, 최고 22도, 개성은 최저 16도,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역시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17도, 장진 최저 7도,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원산은 최저 14도, 최고 18도, 해산은 최저 8도, 최고 13도, 청진은 최저 기온 13도, 최고 17도, 선봉 최저 13도, 최고 17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이 30일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지난 1993년 이스라엘과 맺은 오슬로 협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이 정착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강제 철거하는 등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뒤 아바스 수반은 유엔 본부 로즈가든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깃발 개양식에 참석했습니다. 비회원인 팔레스타인 깃발이 유엔 본부에 개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의회가 2015 회계 연도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 지출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은 30일 임시 지출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찬성 78대 반대 20으로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시 지출안은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주 동안 각 정부기관에 올해 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임시 지출안에 서명하면 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됩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계속 공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30일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했다며 미국 측에 해당 영공을 비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를 소탕하기 위해 예정대로 계속해서 공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연합군과 러시아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연락을 유지하라고 관리들에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서남부 광시 자치구에서 30일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발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 류청현과 인근 지역에서 오후 3시가 넘어 첫 폭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적어도 15차례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방정부청사와 버스정류장, 병원, 시장, 상점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책임자는 특히 폭발물이 우편물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개월째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외 공간을 통해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인들의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후천성 면역결핍 즉 AIDS의 원인이 되는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게 즉각 항레트로바이러스를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임상실험 결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실험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조기에 받은 환자들은 HIV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관계를 맺은 상대에게 전염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30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강연에서 세계 경제가 유럽의 난민 위기와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측면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